마태복음 설교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토대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산상수훈을 가르치고 계시지요. 그 가운데 당시에 유대인들이 잘못 이해했던 율법의 참뜻을 여섯 가지 사례를 통해서 풀어주십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사례로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에 대한 그 왜곡을 바로 잡아주십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내포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면. 그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원수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지난 주일에 들었던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이 두 말씀의 바탕에는 이웃 사랑의 정신이 깔려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 악인에게 보복하지 않는 것은 소극적인 측면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원수 사랑은 가장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가장 급진적이고 혁신적인 이웃 사랑이 원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들은 악한 자에게 보복하지 않는 정도에서 그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는 수준까지 나아가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기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원수 지간을 사랑하십니까? 이 말씀은 참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가장 지키기가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원수지간이라면 복수해도 속이 풀릴까 말까 한데 어떻게 사랑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좀 바르게 깨닫고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더 나은 의로움을 실천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천국 백성은 사랑의 대상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천국 백성은 사랑의 대상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담긴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의 대상을 마음대로 제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과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라. 심지어 너의 원수라도 사랑의 대상에 서 배제시키지 말고 일단 포함시켜라는 것입니다. 43절을 보시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어떻게 해라고 가르쳤습니까? 미워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시의 유대인 사회를 지배하는 어떤 사회적인 통념이었어요. 하지만 이 가르침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지요. 무엇인가요? 사랑할 사람과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철저하게 구분한 것이죠. 자신하고 친하고 가까운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만 그 밖의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너의 원수라면 미워하고 욕하고 저주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43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눈여겨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부분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앞부분에 이웃 사랑하라는 말씀은 구약의 레위기 19장 18절에 기록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하지만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구약 율법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원수를 미워하라는 부분은 율법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첨가된 인간적인 전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꾸어 말하면 율법을 비틀어서 왜곡한 것이죠. 여러분, 이웃 사랑하라는 율법을 확인해 봅시다.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원수를 갚지 말라는 말씀이 있죠.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은 없어요. 원수를 갚지 말라는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원수에게도 사랑을 베풀어서 원수라도 사랑으로 포용하고 품어서 복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할 이웃으로부터 제외시키지 말고 포함시켜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들이 원수는 사랑하되, 이웃은 사랑하되 원수는 미워하라고 가르친 것은 이 율법의 근본 정신에 위배되는 것, 저촉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천국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자로서 권위를 가지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웃 사랑의 참된 의미를 이제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원수를 미워해도 좋다고 들었지만 세상은 너희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라도 미워하거나 욕하지 말고 사랑하라. 사랑의 대상에 제한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나와 생각이 잘 맞고 뜻이 잘 통하는 사람들, 또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이웃이나 친구라고 생각하고 사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절대 사랑이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타락한 본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처럼 여기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이웃 사랑의 참된 정신이다. 근본적인 가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이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이 당시 유대인 사회만 지배하는, 통하는 그런 가치였을까요? 아니죠.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 유효한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우리가 자신에게 친근하고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고 원수 같은 사람을 미워한다고 그래서 우리를 누가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가까운 사람만 사랑하고 원수 같은 사람을 향해 욕하고 비난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에요. 누구나 수긍할 것입니다. 아무도 잘못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꼴보기 싫은 사람은 절대 사랑의 대상이 포함시킬 수 없다. 이것이 세상적으로는 당연한 거예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법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천국 시민이 된 우리조차도, 예수님을 왕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우리들도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이 세상의 이 도식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속의 가치관을 충실히 따라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원수도 외면하지 말고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원수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대상을 가리지 말고 특정한 대상에 국한되지 말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성도님들과 어떤 사람들이 원수지간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깊은 배신감을 안겨준 사람, 크게 섭섭하게 하고 상처받고 또 실망시킨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또 물질적인 피해를 끼치고 신체적인 손상을 입히고 인격적으로 나를 모욕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지켜야 할 약속을 어겼으면서 그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원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폭을 넓히면 어떨까요? 넓은 의미에서는 만나서 반갑지 않는 사람도 원수 같은 사람이에요. 넓은 의미에서는. 조금 더 실제적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길 가다가 마주칠까 신경 쓰이고 겁나는 사람, 그 사람이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불편해서 같이 있고 싶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일단 먼저 사랑해야 할 이웃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선을 긋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을 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그렇게 해야 사랑의 대상을 제한하지 않아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완벽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순종해보려고 할 수 있고 그래도 이 말씀이 순종할 수 있는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함으로 원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44절을 보면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시고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는 대표적인 실천이 무엇인가? 원수를 사랑하는 그 시도에 참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그 시도의 첫걸음이 무엇인가? 그를 위해 기도하라. 특히 기도해야 할 원수에 대해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마태복음의 1차 독자였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의 1차 수신자였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심한 고문과 박해를 당하면서 이 믿음 때문에 생명의 위협까지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발각되면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경제적인 불이익도 당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멸시받고 따돌림을 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미워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희를 핍박한 그 일로 인해서 분노하라, 공격하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거라. 신앙적인 이유로 고통을 주고 괴롭힌 사람이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 보지 않겠니?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고 싫은 사람을 직접 만나서 관심을 보이고 말을 건네는 것은 참 마음이 내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면서 그 사람 때문에 괴로운 심정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토로할 수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그 사람을 좀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도록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이 변화될 수도 있지만 그 전에 내 마음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바꾸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할 수 없던 그 사람을 만나고 마주 대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작은 사랑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지혜를 얻을 수가 있죠. 그렇게 하면서 기도 가운데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실 뿐 아니라 그대로 실천하셨어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 십자가상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기도였습니다. 기도. 누구를 위한 기도였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멸시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원수가 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비난한다는 말입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욕하거나 저주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도해 봅시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우리가 실천하기는 어려울지라도 기도부터 시도해 봅시다. 저들을 벌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망하게 하시고 심판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도무지 지킬 수 없다고,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도부터 시작하면서 원수 사랑을 회복해 봅시다. 세 번째, 원수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천국 백성들은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45절에 보니까 이같이 한즉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한즉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가 되리니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원수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원론적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원수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고상한 신분이, 거룩한 신분이 나타나고 알려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입증한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으로만 알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반드시 성공하고 형통해야만, 잘나가야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리고 간증하면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방식이 무엇이냐?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표현하는 방식이 무엇이냐?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다른 방식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도 원수도 악인까지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45절을 보십시오. 이는 왜냐하면이란 뜻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여러분, 햇빛과 비는 우리가 생존하고 지구 생태계가 유지하는 데 필수 요소이죠. 해가 비치고 비가 내리는 이런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해를 비추지 않으시고 비를 주지 않으시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해를 비추실 때에 어떤 사람에게 비추십니까? 선한 사람에게만 비추십니까? 아니죠. 선한 사람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에게도 비추십니다. 범죄자들,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킨 자들까지도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에게도 동등하게 해를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비를 내리실 때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뿐 아니라 거짓되고 무리한 사람에게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비를 주십니다. 그래서 햇빛과 비는 누구에게나 베푸시는 일반적인 은총이라고 하겠습니다.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는데 악한 사람, 선한 사람을 구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원수에 대한 사랑을, 악인에 대한 사랑을 지금도 나타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 자녀들도 같은 방식으로 원수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다 사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수처럼 생각되는 자들을 사랑하고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명덕의 성도님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뿐만이 아니라 원수도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어서 48절과 4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아주 강하게 도전하시는 말씀이에요. 아주 실제적인 적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호의를 가지고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주고받는 사랑이잖아요. 이 give and take식의 사랑이에요. 사랑과 관심과 격려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거죠.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지극히.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도 그렇게 한다고 합니까? 세리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여러분, 세리가 어떤 사람인가요? 세리는 당시에 가장 악한 죄인이에요. 죄인 중에 대표자예요. 가장 이기적인 인간이라고 멸시받던 사람. 이렇게 당시 사회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세리도 이 주고받는 사랑쯤은 다 한다는 거예요. 요즘 같은 시기, 요즘으로 말하면 조폭이나 깡패들 사이에도 그런 사랑쯤은 있다. 그런 의리쯤은 있다, 그들 사이에도.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도 자신을 사랑하고 잘해주는 사람만 눈에 보이고 사랑한다면 세리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 있겠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정도 사랑을 실천한다면 교회가 세상과 무엇이 다르냐? 무슨 상이 있겠느냐? 무슨 칭찬을 받을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사랑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는 이 주고받는 사랑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세상에서 아무리 비싸고 크고 좋은 것을 주고받더라도 기브 앤 테이크식의 방식, 이 사랑은 평범한 사랑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사랑하셨습니까? 아니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여러분은 그 사랑을 아십니까? 그 사랑을 여러분이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하자는 거예요. 잘해주는 사람만, 편한 사람에게만, 사랑을 베풀어준 사람에게만 사랑을 베푸지 말라는 거예요. 그 수준을 벗어나서 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도 좀 시도해 보자는 거예요. 47절도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47절은 더 작은 아주 소소한 사랑의 실천이에요. 작은 것부터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47절 보시면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럼 여기 무난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인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교회 주차하시고 교회 이렇게 예배당 들어오시면서 만난 성도들하고 눈길이 마주쳤을 때 인사하셨지요. 네. 그렇게 인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마주쳤을 때 이렇게 바라보고 인사를 나누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가장 기본적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한다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인사. 인사를 안 한다면 나를 봤는데 인사하지도 않으면 뭐예요? 나를 무시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형제에게만 무난한다고 되어 있어요. 형제에게만. 무슨 말인가요? 이 사랑의 범위가, 인사의 범위가 자기 집에 갇혀있다. 자기 식구에게만 갇혀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에게만 갇혀있다는 거예요. 그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형제끼리, 가족끼리, 친한 사람들끼리만 반갑다고 인사하는 것은 누구도 한다는 겁니까? 이방인들도 하지 않느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는 인사 아니냐? 도전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쯤은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겨우 자기 식구에만 관심을 가지고 아는 사람만 아는 척하고 친한 사람끼리만 무난한다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교회가 그렇게 도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수준에 안주하지 말고 조금 뛰어넘어야 합니다. 친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좀 싫어하고 가까이 하기 걸그러운 사람이라도 좀 속으로 내색하기 하지 말고 좀 인사를 나눌 수가 있어야 합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좀 관심을 가지고 가벼운 인사라도 건네 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범위를 확장시키십시오. 웃는 얼굴로 한 사람이라도 더 인사해 보십시오. 그럼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얼굴이 무뚝뚝하고 무표정하고 인상을 쓰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명덕의 식구들은 그런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네. 가끔 있을 수는 있어요. 그걸 조심하자는 거예요. 네, 그걸.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마지막 4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오늘 말씀의 요약이면서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하라고 하셨는데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흠이 없고 결백하고 완벽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으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앞에서 살펴보았지요. 지금도 악인과 불의한 자라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햇빛과 비를 주시는 그 온전한 사랑.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일 때 구원하셨습니까? 우리는 본래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절대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목숨을 희생하셨어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만에 하나 하나님의 사랑이 원수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원수도 사랑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 자녀들이 됩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사랑이 더 성숙하고 더 자라기를 기대하십니다. 완벽할 수는 없어도 조금이라도 더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 말씀으로 도전하시고 감동하시고 깨닫게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